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를 빌미로 도발할 경우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국회에서 북한 정권은 늘 위협적 발언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서 이날 사드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사드의 안정성 우려와 관련해 기지에서 100m 밖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 사드 레이더는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라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예측하기 힘든 성격과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의 갑작스런 공격에 대비해 사드 배치를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습니다. 사드는 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 대기권 안팎 미사일의 상승과 하강 단계에서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미 전문가들은 특히 사드가 사거리 최대 1,300km에 달하는 노동미사일 방어에 요긴하다며 방어 반경이 좁은 저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패트리어3를 크게 보완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가 13일 총리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영국에서 여성이 총리에 오른 건 마가렛 대처 전 총리에 이어 26년 만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날 버킹엄 궁에서 자신을 아련한 메이 총리의 취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올해 59살인 메이 총리는 조만간 자신의 내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취임 연설에서 통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국가를 구축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무장관 출신인 메이 총리는 앞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에는 반대했지만 브렉시트는 브렉시트를 의미한다며 국민 투표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협상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프 셜 국제방송위원장 겸 MBC 유니버설 픽처스 회장이 12일 러시아 입국을 거부당한 채 수시간 동안 감금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셜 위원장은 이날 모스크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강제로 끌려가 구금됐습니다. 셜 위원장은 사업차 모스크바를 방문 중이었으며 입국 당시 합법적인 러시아 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 국제방송위원회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셜 위원장이 밀폐된 공간에서 수시간 동안 구금됐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러시아 보안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행 여객기에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셜 위원장은 동행한 동료들에게 공항 보안 당국자들로부터 러시아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제방송위원회는 그러나 러시아 당국이 구금에 대해 아직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스크바 주재 존 테프트 미국 대사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방송위원회는 VOA와 RFA, RFE 등 미 정부의 대외 방송을 모두 감독하는 정부 산하 독립기구입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과 러시아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해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는 앞서 러시아 경찰이 지난달 초 모스크바 주재 미 대사관 밖에서 미국 외교관을 공격하자 지난주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을 추방했었습니다. 비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아키히토 일왕이 몇 년 안에 물러날 뜻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13일 보도했습니다. 올해 82살인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 몇 년간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국내청 관계자를 인용해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에 왕위를 왕세자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특히 일왕이 1년 전부터 숨지기 전에 퇴위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남인 올해 56살의 나루히토 왕세자가 왕위를 승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대통령 선거 주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서부 오하이오와 동부 펜실베니아, 남부 플로리다 주는 이번 선거에서 이른바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상 비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7월 1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 지역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올 상반기 북한의 국가 위험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한인 2세 학생들이 백악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 지역에 배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 지역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효용성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여러 후보지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성주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류재승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입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 앞서 13일 오전 미한 공동실무단의 성주 지역 사드 배치 건의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류 실장은 사드가 성주 지역에 배치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전체의 절반 또는 3분의 2 지역에 사는 한국 국민 2천만 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실장은 또 사드의 성주 배치로 원자력 발전소와 저유시설 같은 국가 중요 시설은 물론 미한 동맹 군사력에 대한 방어 능력과 태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드는 경북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에 배치될 예정이며 성산포대 부지는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절차에 따라 주한미군 측에 공여될 계획입니다.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 200km를 감안할 때 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과 전북 군산,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강원도 강릉 인근까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또 부산을 포함한 후방의 남부 상당 지역도 요격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성주 지역은 특히 사거리 200km에 달하는 북한의 300mm 신형 방사포의 타격권에서 벗어나 있고 행정구역상 동해안 쪽에 위치해 중국을 덜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사드의 성주 배치로 수도권 방어가 취약해진다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신형 패트리어3 미사일 포대를 증강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를 증강하고 유사시 미군의 PAC-3를 순환 배치한다는 겁니다. 류재승 실장은 성주 지역이라면 수도권에서 100에서 200km 거리의 북한 지역에 배치된 스커드 미사일뿐 아니라 노동과 무수단 미사일까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한 군당국은 늦어도 내년 말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류재승 실장은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은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에 대한 한국 내 갈등과 우려에 대해 사드 배치는 성주 지역의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드 배치 장소인 성산포대는 성주읍에서 1.5km 거리에 있는 만큼 전자파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군당국은 아울러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는 조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군의 충정을 이해하고 지원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한국 정부가 사드를 배치키로 결정한 경북 성주 지역의 군사적 효용성과 방어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을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북 성주가 이제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먼저 이 사드 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이게 이제 한국 국방부의 설명인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드의 요격 거리가 약 200km 정도가 되고요.
예.
성주 지역에 배치를 할 경우 주한미군의 핵심 시설이 위치한 평택을 비롯해가지고
예.
다시 미군이 증원할 수 있는 부산이나
네.
미군 시설이 있는 군산 이런 지역들이 모두 그 방어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네, 네.
그래서 군사적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시설들 주한미군과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이라든지 또 저 유류 저장 시설이라든지
예.
이런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개발한 신형 방사포
예.
사거리가 한 200km 정도 됩니다.
네.
성주 지역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아주 가까이에서 사격을 한다 하더라도
예.
성주까지는 사거리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북한의 방사포로부터도 방어가 되고
예.
또 우리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들을 방어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역을 바로 성주라고 한미 실무협의단이 확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사드가 이른바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 전방으로 이제 200km까지라고 이제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은 이제 대부분 방어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아, 당장 그렇다면 이제 거리로 봤을 때 서울 등 수도권의 방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사드의 요격 거리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수도권이
예.
그럼 수도권의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한국과 미국은 그 문제도 또 같이 검토를 했지요.
예.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북한 군사분계선에서 거리가 멀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을 타격할 북한의 미사일은 대략 스커드 미사일 정도로 봅니다.
예.
스커드 미사일은 300km에서 한 길어야 한 8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네.
대략 40에서 한 60km 고도에서 날라오기 때문에 사드보다는 패트리언 미사일로 충분히 요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네.
한미 당국의 판단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이 이제 패트리어 3고
네.
그걸 증강하고 또 유사한 그런 대공 무기 체계를 확보해서
예.
우리 수도권을 이 방어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국방부가 밝혔던 성주로 선정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주민 안전 등을 고려했다 이 부분인데
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주민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예.
그래서 이 성주로 배치한 가장 중요한 핵심 고려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주민의 안전이거든요.
예.
이미 국방부도 발표를 했듯이 사드의 전자파로부터 이 주민들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
사드 그 성주 포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1.5km 떨어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고도도 약 한 400m 정도 고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
그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농작물의 피해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군 당국의 판단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예.
예, 성주 지역의 주민들은 굉장히 감정이 격앙돼 있고 이제
네.
반발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 국방부에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아마 성주 군민들도 그런 사실이 확신이 된다면
예.
아마 협조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과거 뭐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할 당시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서 한국의 사회적 갈등이 됐던 사안인 만큼 이 부분은 뭐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될 몫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불거졌던 쟁점이 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사드의 사격 통제형 레이더의 사거리 이것들이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가 됐습니까? 이번 성주 결정으로요.
네, 그렇죠. 우리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일 날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당시에도 이미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만을 대비하는 방어형 무기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사드의 이 배치된 그 레이더는 전방 모드, 전방 지역을 정찰하는 정찰용 모드가 있고 요격용 모드가 있는데,
예.
우리 한반도에 배치하는 사드 레이더, 엑스밴드 레이더는 요격용 레이더를 배치한다. 다시 말하면 이 요격용 레이더는 탐지 범위가 6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사드를 성주에다 배치하기로 한 중요한 결정 요인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죠.
네.
성주에 레이더가 배치될 경우 대략 600km로 하면은 중국 중에서 산동반도 일부 그다음에 북중 접경 지역 일부만 조금 포함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러시아는 물론 포함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그 우려를
네.
이 해소하기 위한 그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네.
이제 한국과 미국이 외교 라인을 통해서 계속 아마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예.
또 그런 반발을 뭐 여러 가지 이 뭡니까? 물리적인 그런 행동으로 나선다면 그건 중국과 러시아도 거기에 대한 상응한 그런 아마 불이익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내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의 군사적 효용성과 방어 효과 등에 대해서 한국 국방부 군비 통제 차장을 지낸 문성목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을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 지역을 확정 발표하면서 북한의 무력 도발 여부가 주목됩니다. 북한은 앞서 한국이 사드 배치 지역을 확정하면 물리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3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상북도 성주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11일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 경고를 내고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이를 제압하기 위한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 TV입니다.
사드 체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하여 우리의 무자비한 불교락을 스스로 자초하는 자멸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으로선 북한이 실제로 물리적 대응에 나설지 또 이를 감행할 경우 어떤 도발을 선택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포병국은 특히 중대경고가 위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뜻이 반영됐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물리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그렇다고 사드 배치 지역을 직접 타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쪽으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스커드와 노동 등 단거리와 준중거리 미사일부터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드 체계가 북한의 SLBM 발사를 통해서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국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SLBM 발사랄지 또는 무수단급 미사일 발사 이걸 통해서 북한이 사드 배치에 굴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을 키워가겠다. 이런 쪽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 인민군 포병국은 중대경고에서 이와 관련해 적들의 모든 침략전쟁 수단들은 물론 대북공격과 병참 보급기지들까지 타격권 안에 넣은 지 오래라고 주장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또 발사할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지역 확정을 계기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한국 내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외교와 도발 전략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인민군 포병국의 중대경고도 그런 전략의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그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기류에 편승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나는 같은 편이다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과시하는 부분도 있고 사드 배치가 결정되자마자 한국 정부 내의 국론이 딱 양쪽으로 갈라졌다는 거죠. 북한이 남남 갈등의 기류를 보고 거기에 편승해서 북론 분열을 부추기고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을 약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의도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앞으로 북한의 상급 기관들이 나서서 사드를 반대하며 중국에 적극 동조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한중 관계를 이간하는 여러 형태의 도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선택하긴 어려운 카드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추가 핵실험이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장용석 박사는 그러나 김 위원장을 겨냥한 미국의 인권 제재가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이 이른바 최고 존엄을 직접 공격한 대가로 핵실험을 하면서 명분만 사드 배치 때문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키로 한 건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 때문이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사드가 순수 방어용임을 강조하면서 주변국들이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 때문에 미한 두 나라가 협의를 거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The whole reason why there are now active discussions about the deployment of a THAAD system is because of the continued threat that the North poses.
커비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이 한국과 주변 지역을 계속 위협한 데 따른 것이라며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도록 촉구했지만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gain, we continue to call on Pyongyang to cease the kinds of actions and rhetoric and threats that do nothing.
북한의 행태가 결국 미한 군 당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협의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한 반발에 대해서는 사드가 순전히 방어용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nd as we have said many times, this is a purely defensive system. We have offered to share certain details of the capabilities of the system with Chinese officials. And
미국은 사드가 완전히 방어용 체제란 점을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설명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 측과 사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사드의 핵심적 기능을 설명했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사드에 대해 우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중국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지역 발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자신의 합리적 이익을 위해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이 이미 사드 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을 표명했다며 사드 배치는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의 전략적 안전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과 국제법정의 남중국해 판결 이후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나라 간 공조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북중 관계는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미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본부를 둔 국제중재재판소가 12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 여파가 북한의 핵 문제 등 다른 국제 현안에도 미칠 전망입니다. 중국이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중국 간의 공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es, I think the award definitely will affect cooperation and China will be much less willing to help. Largely because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소송 당사국인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계속 비난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도 더욱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란 지적입니다. 창 변호사는 하지만 남중국해 문제보다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가 미중 공조와 중국의 대북 정책에 미치는 파급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여전히 미국의 영향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를 구실로 그동안 소원해줬던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창 변호사는 이 때문에 앞으로 6개월간은 적어도 북중 교역이 증가하는 등 중국이 북한의 경제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what we're going to see over the next half year or so is Beijing.
전반적인 미중 관계 악화로 당분간 북중 관계와 미국, 한국, 일본의 삼각관계가 대립적으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의 윤선 선임연구원 역시 국제법정의 남중국해 판결이 북중 관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uling on the South China Sea is not a positive development for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China will become even.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동맹 차원이라며 사드 배치를 결정한 만큼 중국 역시 그에 대응해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자세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출신인 윤 연구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중 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했다는 소식은 이런 조짐의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앞으로 북중 군 당국자 간의 접촉 복원이나 대북 군사적 지원 등 강수를 둘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딘챙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중단한 뒤 남중국해 판결과 연계해서 국제법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could choose, of course, to no longer apply those sanctions, but that would then further call into question.
남중국해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대북 제재 이행을 볼모로 내세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챙 연구원은 하지만 중국은 장기전을 선호한다며 당장 공개적으로 북중 관계를 눈에 띄게 강화하거나 사드 배치 결정을 이유로 한국에 공식적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경고로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 자제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윤선 연구원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매우 강경하기 때문에 실제로 배치된다면 한국과의 교역과 투자를 제한하며 실질적인 경제 제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고든창 변호사는 이런 중국의 행보는 미중 간의 전략적 이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중국에 맡기기보다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잠수함 오하이오호가 13일 한국 해군 부산기지에 입항했습니다. 길이 170m, 너비 12.8m 규모의 오하이오호는 수중 배수량 18,750톤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1,6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요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 154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특수전 대원을 태우고 수중 침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소형 쾌속 잠수정, 어뢰 등 첨단 무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주한미 해군은 오하이오호가 서태평양 전개 계획의 하나로 부산에 잠시 들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북한의 국가 위험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가 위험도는 북한에 비해서 훨씬 낮았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수출입은행이 몇몇 외국 기관이 매긴 국가 위험도 순위를 조사한 결과 북한은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국가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했습니다. 영국의 금융 전문지 유로모니가 공개한 국가 위험도 순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평가 대상 186개 나라 가운데 18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치 안정과 경제 성과, 채무 불이행 여부, 자본시장 등 9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유로머니 국가 위험도는 등수가 낮을수록 위험도가 높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그리고 2008년에 유로머니가 집계한 순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 순위에서 2015년 하반기에 22위, 올 상반기에는 21위에 올랐습니다. 한반도 정세 악화에도 불구하고 유로머니 순위에서 한국의 국가 위험도는 2015년보다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세계 140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ICRG 순위에서도 북한은 지난해 하반기에 128위,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129위로 역시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순위에 머물렀습니다. ICRG는 미국의 투자위험 분석단체인 PRS가 정치, 경제, 금융 위험도를 근거로 해 매긴 순위입니다. 북한의 ICRG 순위는 지난 2012년 이래 3년 동안 134위에 머물다 2015년 들어 130위로 조금 상승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ICRG 순위는 지난해 하반기 19위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가위험도 평가에서는 북한은 최하위인 7등급을 받았습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 OECD의 국가위험도 평가에서 줄곧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순위는 0에서 7까지 전체 8등급으로 7등급이 국가위험도가 가장 높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이후 소득이 높은 나라에 들어가 OECD의 국가위험도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미국의 한인 2세 학생들이 백악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앞 라파에트 공원에서 12일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We will not remain silent as any as single one of our North Korean refugees or the people living in North Korea.
이날 집회는 미국 내 한인 기독교 단체인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 교회 연합 KCC가 한인 2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름 인턴 행사의 일환으로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미국 각지에서 온 한인 2세 학생들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Dear Mr. President, my name is Eunice Park and I am 14 years old. I am here with the KCC in front of the White House.
올해 14살의 유니스 박 학생은 북한에서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중국에서 강제 북송의 위협 등 인권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탈북 난민들과 중국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해 고통받는 탈북고와 2만 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법과 북한 인권법, 북한 고아 입양법 등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특별 연사로 초청된 서울의 북한 인권 청년 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백악관 주변을 행진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연합 KCC의 샘 김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Hang in there.
We are here. We'll be back here year after year, day after day, until every one of you have been freed.
김 사무총장은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난 2004년 발족된 미주한인교회의 연합 KCC는 2010년 이후 매년 워싱턴에서 대규모 북한인권 행사를 열었고 올해로 7번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 이틀째인 13일에는 국회의사당 서편 잔디밭에서 집회를 열고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초청해 연설을 듣고 북한인권 회복을 외칠 계획입니다. 이어 의원들의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북한인권 실태를 설명하고 관심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 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약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약은 대형 제약회사가 지원합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간염 환자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 단체는 최근 공개한 소식지에서 9월부터 북한 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제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한 대형 제약회사가 간염치료제인 테노포비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4월 500명의 북한 환자들에게 테노포비어를 계속 지원한다는 내용의 후원 동의서에 합의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지난 2009년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처음으로 간염치료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당시 북한 공중위생부는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인 간염과 관련해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간염 요양소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간염 요양소에 트랙터와 온실, 고기 통조림, 담요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깨끗한 물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소에 중력과 태양열을 이용한 수도시설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시설공사는 또 다른 미국의 구호단체인 웨스프링과 협력해 우물을 판 뒤 물탱크와 태양열 지별판,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우물을 판 뒤 수동펌프를 설치해 인근 병원 환자들과 주민들이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후 우물에서 끌어올린 물을 병원 안팎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열과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이후 2015년 11월 개성과 평양의 간염 전문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간염 치료 사업을 시작하기로 북한 공중위생부와 합의했습니다. 이어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치료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준비 작업차 지난 3월과 5월 방북해 개성과 평양의 제2간염 전문 병원을 개조하고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또 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4,300회가 넘는 화학과 혈액, 면역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방북 기간 중 평양 제2간염병원 내 실험실 개조를 끝마칠 수 있었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개성의 두 번째 시범병원 내 실험실을 개조하고 간염치료 막바지 준비를 위해 다음 달에도 방북할 예정입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북한 주민의 15% 이상이 만성 B형 간염 환자일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에는 치료 방법이 없다며 B형 간염 치료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 각지에서 북한 관광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광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면서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각지에서 최근 북한 관광객을 모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북한의 외화가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유엔의 노력과는 배치되는 현상입니다. 올여름 세상에서 가장 건너기 힘든 국경을 넘어봅시다. 바로 중국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나라 조선입니다.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의 본사를 둔 산시 문화여행사가 선보인 북한 관광 상품 광고입니다. 타이위안에서는 오는 19일 북한 고려항공여객기가 중국인 관광객 70명을 싣고 평양으로 떠납니다. 타이위안과 평양을 잇는 직항편은 이번에 처음 생겼고 왕복 10편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산시문화여행사의 량홍은 사장은 VOA에 다른 회사와 협력해 고려항공과 협약을 맺고 북한 관광 상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량홍은 사장은 최근 북한을 둘러싼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관광을 문의하는 사람이 많다며 지금까지 200여 명이 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량 사장은 특히 산시성의 북한 관광에 대한 관심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미미한 정도라면서 산둥성에서 선보인 북한 관광 상품에는 한 번에 1,000명이 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칭다오 당국은 칭다오와 평양을 주 2회 운항하는 정기 노선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난징과 셴젠 등 다른 도시들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평양으로 실어나를 직항편을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산시문화여행사의 량 사장은 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볼 수 있다거나 승무원들의 미모를 이유로 고려항공 여객기의 취향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지린대학교 국제정치학부의 한반도 전문가인 왕셴 교수는 BOA에 외부인이 보기에 고려항공은 참 알 수 없는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고려항공은 국영기업이면서 관리 책임도 인민군 중상장급이 맡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지난 2013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북한의 관광 수입은 4,360만 달러에 달했고 중국인들이 전체 외국 관광객의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산시문화여행사 관계자는 BOA에 닷새 일정에 북한 관광에 5천 위안이 든다며 많은 중국인이 북한에서 수십 년 전 중국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등 호기심에서 북한 관광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센양주재 한국영사관이 최근 중국인들이 북한 여행을 막기 위해 중국 동북지방 소재 123개 여행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북한 관광 상품을 취급하는 52개 여행사가 한국 입국사증 발급 대행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당시에 조사를 받았던 랴오닝성의 한 여행사는 BOA에 한국영사관과 협의해 한국 입국사증 발급 대행권을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산시문화여행사의 량홍 사장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정치적인 문제에 얽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사업적인 측면에서 북한 관광 상품을 선보였을 뿐이란 설명입니다. 량 사장은 지난 6년간 한국 관광 상품을 다뤘지만 경쟁이 너무 심하다며 올해부터는 북한 관광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대학생들이 모여 분단과 통일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12일 시작돼 오는 15일까지 서울과 철원,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진행되는 2016 대학생 통일 드림 아카데미 소식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통일이 됐을 때 그 기대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들여다봤는데 통계도 그렇고.
남한과 북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강연인데요. 대학생과 대학원생 40여 명이 모여 강의도 듣고 궁금한 점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합니다. 이곳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한 호텔 세미나실인데요.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협의회에서 주최한 2016 대학생 통일드림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6 대학생 통일드림 아카데미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서울과 분단 현장 일대에서 진행되는데요. 통일 미래 주역인 대학생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토론하는 통일 공감의 장입니다.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회원사업팀의 권지연 간사입니다.
학생들이 통일의 문제에 대한 관심 자체가 조금 저조하고 아예 이제 관심이 저조하다 보니까 모르게 되는 그런 현실을 좀 이제 감안을 해서 조금 흥미롭게 통일에 대해서 좀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도 구성을 하고 강연도 조금 더 친근한 또래들의 강연들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2016 대학생 통일드림 아카데미에는 4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 통통 튀는 대학생들이 통일 미래에 대해 함께 소통하며 체험한다는 의미로 이들을 통통 드리머라고 부릅니다. 통통 드리머들은 4일 동안 이 같은 강연뿐 아니라 각종 토론도 함께 하게 되고 강원도 철원의 분단 현장과 비무장지대를 탐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권지연 간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진행하는 이틀은 강연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통일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통일 런닝맨은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 프로그램을 컨셉을 차용을 해서 조별로 미션을 수행하면서 통일 문제랑 남북협력, 뭐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그 우리 주변의 단체들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그 단체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설립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직접 발로 뛰면서 그 학생들이 참가한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알아가는 그런 자기주도적인 그런 그런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2016 대학생 통일드림 아카데미 첫날 기대를 갖고 모인 통통 드리머들 중에는 평소에도 통일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원생 김영흔 씨와 대학생 김정수 씨입니다.
지금 저희 YMCA 자체가 에큐메니컬 사회단체고요. 거기서 이제 통일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 종교 집단에서 같이 많이 참여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NCCK라든가 나머지 기독교 단체들과 함께 협업해서요. 지금 뭐 조례라든가 지역이랑 같이 평화통일운동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아직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영역이기도 한데 좀 민족주의 그런 어려운 얘기를 벗어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청년들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휴가처럼 이렇게 한번 와봤고요. 네, 친구들이랑 아직 친해지진 못했는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생각 나누고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올해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하는 그 2016 통일 서포터즈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통일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통일에 대한 의식을 점차 가지게 되고 다른 대외 활동 같은 것도 많이 관심이 생겨서 통일에 관련된 대외 활동을 방학 때는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찾아보던 도중에 이제 민화협에서 주최하는 통통 드리머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어떤 틀 같은 거에 맞추지 않고 질문도 자유롭게 받고 되게 강의하시는 분들께서 다 되게 자유로운 회고 방식을 가지고 되게 학생들을 대해주시고 철원에 가서 이제 군사분계선 쪽을 걸으면서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데 나는 과연 우리 민족의 분단을 없애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편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참여해 보다 균형적인 시각을 갖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 장대한 씨와 대구에서 온 이미영 씨입니다.
저는 사실 그 자기소개서를 낼 때 통일 반대론자였기 때문에 그 통일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여기 들으러 왔고 이제 좀 배우게 되면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질지 그 후에 좀 다시 한번 판단하려고 얼마나 그 한국전쟁이 그 피해를 끼쳤는지도 잘 몰랐고
통일은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우리나라 발전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도 설명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했습니다.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좀 강의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좀 많이 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커졌어요. 와가지고
이번에 밸런스가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북한에 대한 분석은 좋았는데 남한에서는 또 어떻게 대화 채널을 열어가야 할까 약간 보수적인 차원에서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서 균형 있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 북한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2016 대학생 통일드림 아카데미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비무장지대를 걸으며 함께 평화통일을 염원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제 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14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함경 남북 또는 새벽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33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30도. 황해도 해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6도. 함경북도 청진은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6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 26도 예상됩니다. 양강도 해산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6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2016년 7월 14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조은장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한국어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 1-202-382-5325번입니다.
비오에 월드 뉴스.
비오에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를 빌미로 도발할 경우 강력히 응징할 것이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13일 국회에서 북한 정권은 늘 위협적 발언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서 이날 사드 배치 부지로 경상북도 상주군 지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사드의 안정성 우려와 관련해 기지에서 100m 밖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 사드 레이더는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게 아니라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예측하기 힘든 성격과 북한의 이동식 탄도미사일의 갑작스런 공격에 대비해 사드 배치를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는 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방어용으로 대기권 안팎 미사일의 상승과 하강 단계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미 전문가들은 특히 사드가 사거리 최대 1300km에 달하는 노동미사일 방어에 요긴하다며 방어 반경이 좁은 저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패트리엇 3를 크게 보완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주요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 중서부 오하이오주와 동부 펜실베니아, 남부 플로리다주는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퀴니피엑 미 대학교가 최근에 이들 3개 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후보는 플로리다에서 42%의 지지를 얻어 클린턴 후보의 39%를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오하이오주의 경우 두 후보 모두 41%로 같았고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43% 대 41%로 트럼프 후보가 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가 13일 총리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영국에서 여성이 총리에 오른 건 마가렛 대처 전 총리에 이어 26년 만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날 버킹엄궁에서 자신을 아련한 메이 총리의 취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올해 59살인 메이 총리는 조만간 자신의 내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취임 첫 연설에서 통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국가를 구축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아키히토 일왕이 몇 년 안에 물러날 뜻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13일 전했습니다. 올해 82세인 아키히토 천황은 지난 몇 년간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국내청 관계자를 인용해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에 왕위를 왕세자에게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특히 일왕이 1년 전부터 숨지기 전에 퇴위 의사를 밝혀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남인 올해 56살의 나루히토 왕세자가 왕위를 승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뷰의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마을 한 곳을 탈환했다고 이라크 당국이 밝혔습니다. 칼리드 알 오베이디 이라크 국방장관은 인터넷에 제9기갑사단과 대테러 부대가 아지 할라 마을을 탈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의 마을 탈환은 일주일 전 모술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카야라 공군기지 탈환에 이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올해 말까지 이라크 제2도시인 모술을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미 경제의 불확실성은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이라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밝혔습니다. IMF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달러화의 가치가 상승하긴 했지만 1% 수준에 그쳤고 증시도 곧바로 회복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프 셜 국제방송위원장 겸 MBC 유니버셜 픽처스 회장이 12일 러시아 입국을 거부당한 채 수시간 동안 감금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셜 위원장은 이날 모스크바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강제로 끌려가 구금됐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